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안 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신장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공급망이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뒤 조율을 거쳐 지난주 단일 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강제노동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또 신장에서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와 금융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위 관리 대신 하시모토 세이코 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모리 카즈유키 일본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베이징 패럴림픽에 각각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정부 대표단 파견 계획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신장 지구와 홍콩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스노 장관도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는 중국에서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스노 장관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하면서 일본 정부는 그와 같은 조치를 묘사할 수 있는 특정 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대학이 어제 지난 1989년 발생한 티나문 사태를 상징하는 수치의 기둥을 철거한 데 이어 또 다른 홍콩의 두 대학이 다른 티나문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홍콩 중문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교정에 세워졌던 민주주의 여신상을 이날 새벽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여신상은 1989년 6월 4일 티나문 민주화 시위 당시 광장에 세워졌던 조각상을 본떠 제작한 것으로 그날의 정부 유혈 진압을 기억한다는 취지에서 6.4m 높이로 제작됐습니다. 홍콩 중문대는 학교는 지난 2010년 해당 조각상의 교내 설치 요청을 반대했다며 조각상의 설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각상을 교내에 설치한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지련회와 홍콩 중문대 학생회는 모두 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링난대도 이날 티나문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대형 부조 벽화를 철거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티나문 광장에서 홀로 전차를 막아섰던 당사자 등이 묘사됐습니다. 링난대는 최근 평가를 거쳐 대학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벽화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내년에 약 2,200만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가뭄, 홍수,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이미 내년에 높은 수준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수요 전망이 높아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말까지 에티오피아 내 복수의 지역에서 최소 2천만 명에게 특정 형태의 인도주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간 내전이 진행 중인 티그라이, 아파르, 암하라 지역 주민들의 경우 비상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로미아, 소밀리 등 에티오피아 남부와 동부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가뭄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올 한 해가 대북 지원 사업에 가장 어려운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은행인 TD뱅크 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4년 반 만에 가진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 2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올 한 해가 대북 지원 사업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데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장기 폐쇄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려 사실상 중단된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올 한 해도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대북 지원 활동이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펴낸 2021년 겨울 소식지에서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올 한 해는 주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시기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국경이 굳게 닫혀 인도주의 물품은 장기간 북중 국경에 대기 중이고 지난 8월의 폭우와 몇 주 동안 이어진 폭염은 농작물에 악영향을 줘 식량난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 10월 일부 유엔기구의 구호품이 북한으로 반입되면서 다른 구호단체들도 국경 재개방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신호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의 활동으로 그동안 진전을 보여온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고위험국인 북한에서 올해 결핵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어야 할 주민 수가 최대 15만 명에 이를 텐데 국경 봉쇄로 일찌감치 치료약품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특히 국경 폐쇄 조치가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 내 결핵과 다자내성 결핵을 빠른 속도로 전파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년 가까이 대북 지원 사업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민간단체들은 한결같은 바람은 국경이 다시 열려 방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을 운영하며 농협기술을 전수하는 미국 친우봉사회는 앞서 BOA에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40년 이래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북한 파트너들과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difficult to speak to what's happening inside the country. So we're sort of waiting for the borders to reopen. And you know, like I said, we're prepared to re-engage our partners. We really do look to our partners to identify their needs.
이 단체는 북한과의 협동농장 네 곳에 매년 봄 모내기 작업을 돕기 위해 비료와 벼 종자를 위한 플라스틱 모판을 전달해왔고 가을에는 겨울철 온실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같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겨울철 북한 농장 가족들의 영양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깨끗한 식수 제공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내 관련 지원 물품과 장비 재고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답답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특별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국경이 닫혀 물자를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인도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북 지원 모금 액수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과 관여하고 있다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엔 직원들의 북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신종 코로나 백신 마켓 안내판에 따르면 23일 현재 북한에 할당된 신종 코로나 백신은 모두 811만 5,600회분입니다. 이 같은 분량은 최근 공개된 코백스의 12차 코로나 백신 분배 상황 당시 682만 6,800회분에서 128만 8,800회분이 증가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배정된 백신은 전체 주민의 16%에 해당하는 405만 7,800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유니세프의 신종 코로나 백신 마켓 안내판에 따르면 아직까지 북한에 실제 제공된 백신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000회분을 북한에 배정한 데 이어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 297만 회분과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4,000회분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했고 다른 백신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반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 사무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제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해 1,000건이 넘는 거래를 진행한 미국의 TD뱅크 그룹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은행이 거래한 액수는 총 38만 3천여 달러에 이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3일 미 동부 델라웨어 소재 TD뱅크 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TD뱅크 그룹은 해외자산통제실의 인가 없이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79건의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D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거래한 금액은 총 38만 3,865달러에 이른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대표부 직원 9명이 계좌 개설 당시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 목록에는 제재 대상 국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TD뱅크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실수로 바꿔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 800달러입니다. 다만 재무부는 해당 업체가 자발적으로 북한인들의 계좌를 폐쇄했고 대북 제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TD뱅크 그룹의 행위는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연방 규정에 적용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4년 반 만에 가진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화상으로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2017년 6월 이후 4년 6개월여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 정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엔 한국과는 달리 종전선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양측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는데 한국은 정세 관리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중 간 격화된 전략 경쟁,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전제 조건을 내세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처한 미묘한 입장이 이번 전략 대화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과도하게 찬성하고 지지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된 그런 모습을 너무 보이기도 또 어렵고 적절한 지지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또 신중하게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미묘하게 만나는 장이 이번에 이제 한중 전략 대회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전략 대화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북한을 종전선언에 나서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한국 정부는 미북, 남북 대화 재개 입구로 종전선언 성사에 전력 투구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만 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걸로 만족을 하겠죠. 한국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대미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뭔가를 작업을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한국과 거리를 두었던 중국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박사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미중 경쟁 구도를 일정 부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부정적인 이제 샌드위치적인 그런 상황에 끼어 있다라고 보면은 부정적인 환경인데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한국을 전략적으로 유인해내고자 하는 그런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연이어 밝히면서도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원칙적인 지지 이상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측이 공개한 이번 전략대화 내용에도 그런 미묘한 입장차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한국을 최소한 중립지대에 남겨놓기 위한 방편으로 종전선언을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합의를 했다면은 그럼 결국에는 정치적 선언이고 유엔사나 주한미군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는 종전선언이잖아요.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베이징올림픽의 위상 강화 또 한국을 가급적이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립지대로 만드는 중국 나름대로의 외교적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종권 1차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방역, 안전, 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에 정상급과 고위급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와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이 조기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한중 간 최근 고위급 만담에서 비대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이달 말로 예고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로 영내와 국제 파트너십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는 22일 갱신한 북한의 군사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하에 눈에 띄게 가속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폭발은 실험이 거듭될수록 위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은 플루토늄 원료의 원자폭탄으로 폭발의 위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단위인 TNT에 2킬로톤과 맞먹는 산출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 실험은 8킬로톤, 2013년과 2016년 1월 실험은 모두 17킬로톤, 2016년 9월 실험은 35킬로톤의 산출량을 보였다며 이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첫 원자폭탄의 산출량 추정치가 16킬로톤이었던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3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규모가 훨씬 더 컸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더 강력한 폭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북한의 핵폭발은 산출량이 200킬로톤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시간 문제라는 견해는 핵무력 완성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x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규정하기 어렵지만 CFR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출 의사가 없고 정치전과 협박 외교,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해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선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정확한 규모와 강도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조립된 핵무기를 20기에서 6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8년 북한이 65기의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매년 핵무기 12기를 추가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군사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연구소도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7년까지 약 200기의 핵무기와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벤의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정치는 민간 학술단체의 추정치보다 더 높은 것 같다며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이 영변 외에 최소 두세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seems to be projecting much higher numbers.
베넷 선임연구원은 영변 외에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는 총 15기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지만 미 국무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안전과 안보를 보존하기 위한 역내와 국제 파트너십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여 차례 시험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의 잠재적 사정거리는 13,000km로 더 평평한 궤도로 발사된다면 미 본토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탄도미사일은 화성 15형보다 더 큰 ICBM으로 아직 시험된 건 아니지만 여러 핵탄두나 유인물을 탑재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공개된 북극성 5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0km로 아직 시험은 되지 않았지만 괌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쟁이 있고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갖췄는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 핵무기 소형화, 여러 개의 탄두가 한 개의 미사일에 실려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가도록 하는 역량에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는 관련 실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Don't know how far they have progressed.
북한은 기술 과학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험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레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진전되고 위협적이라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발전해왔으며 해커들은 점점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해 전 세계 정부, 언론, 금융과 민간 기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미 외교협회가 22일 밝혔습니다. 미 외교협회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군사 역량 보고서에서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군사 프로그램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 능력 개발에 상당한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과 옛소련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오늘날에는 해커들이 북한에서 이용할 수 없는 첨단 기술에 접근하도록 북한 내 엘리트 기술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중국의 인류과학 이공계 학교에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을 파괴하고 군사 정부, 정보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컴퓨터 해킹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은행과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북한과 관련이 있는 단체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6년 12월 북한이 한국군의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유럽의 항공, 철도, 그리고 의료 네트워크를 훼손시켰습니다. 미 법무부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워너크라이와 다른 여러 고위층 공격에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 소속 추정 북한 남성을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분야, 개인, 싱크탱크, 정부기관들이 킴스키로 알려진 북한 사이버 부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사이버 조직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금전을 탈취하는 등 북한 체제와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수익원으로 사이버 절도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2020년 30여 개 나라의 조직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도용했고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이후 사이버 범죄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very capable and very dangerous. U.S. intelligence and South Korean intelligence has ranked them in the top four cyber threats in the world.
클린너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한국 정보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을 세계 4대 사이버 위협 국가로 지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목표물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얻기 위해 의료시설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세계 각국의 군사 목표물, 정부 등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여의 뉴스 주원우입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처리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올해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에는 총 12건의 한반도 외교 안보 안건이 발의됐고 이 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안건이 총 12건 중 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면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의회는 연말 휴회를 마치고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중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안건은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연말 예산안과 인준안 등 굵직한 주요 안건 처리가 우선시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하와이주 출신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방수권 법안 의결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상원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없이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고 이로 인해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의 연내 처리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하이오주 로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0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이번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내년에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두 법안 모두 대북 인도 지원 단체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회 내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에 그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들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22일 현재까지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애리조나주 앤디빅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 진보 세력입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최저 수준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1,54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체 지원액의 56%에 달하는 621만 2,600여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웨덴이 173만 9,300여 달러, 유럽연합이 118만 3,500여 달러 순이었습니다. 또 캐나다와 핀란드는 각각 117만 960달러와 58만 6천여 달러를 지원했고 노르웨이가 23만 3,500여 달러, 독일이 1만 5,700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모금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 3,320만 달러와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첫 해인 지난해 모금액 4,030만 달러에 비해서도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8,94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1,78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280만 달러에 이어 2014년 3,32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3,4천만 달러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의 대북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유엔 기구는 세계 식량 계획으로 전체 액수의 41%에 해당하는 630만 달러를 확보했고 유엔 아동 기금과 식량 농업 기구가 각각 38%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정부 기구로는 스웨덴 적십자사가 전체 지원액의 3.9%를, 북한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사업 등을 벌이는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가 3.8%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종 코로나 대응에 49만 6,600여 달러, 그리고 영양과 식량 안보, 깨끗한 식수와 위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국제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심각한 불안정으로 평가하고 올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한 통계 분석업체는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검색된 정치인이라는 통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세 번째로 많이 검색한 정치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통계 분석업체인 스타티스타는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월 검색 횟수는 190만 건으로 전 세계 정치인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색이 가장 많았던 정치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700만 건에 달했고 2위는 200만 건을 기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월 140만 건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들의 한 달 평균 검색 횟수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체중 감량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 등 신변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6월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이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 그의 건강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20kg 정도 체중을 감량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지난 3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3배에서 6배 높은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17명으로 집계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21일 공개한 2021 아동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 1990년 1,000명당 43명이던 사망자 수가 2000년 6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평균 3.2%씩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 평균 63명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3명으로 북한보다 6배, 미국은 1,000명당 6명으로 북한에 비해 3배 적었습니다. 북한의 한 살 미만 영아 사망률도 지난 1990년 1,000명당 33명에서 지난해에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저소득 국가 아동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질병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평등한 삶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유엔의 영양 캠페인과 예방접종 캠페인에 차질이 빚어져 지난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아동 수가 전년보다 340만 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못한 어린이는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돼 사망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며 이는 빈곤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과 디프테리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그동안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결핵 예방 백신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높은 수준의 예방 백신을 접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폐쇄와 국제기구 직원들의 부재는 북한 내 대부분의 백신 접종 중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등 백신이 없다며 백신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북한 내 정보 수집이 결코 쉬웠던 적이 없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로 중저소득 국가 135개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97개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240만 명을 포함해 5세 미만 어린이 500만 명이 숨졌다며 대부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아동 사망률 보고서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유엔 인구국이 공동으로 작성해 매년 발표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24일 특별 사면 복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등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미국 내 탈북민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함과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남다른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장량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도착하고 2015년 미국에 유학 온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에게 2021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진짜 저희 가족에게 지연이하고 저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저희 둘 다. 근데 올해처럼 그렇게 큰 성취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와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뭐 공부를 좀 시작하고 나서 애들이 생겼고 또 그 애들을 보면서 뭐 어느 한 사람 공부하는 것을 뭐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며 탈북민 아내인 김지연 씨와 함께 육아를 병행하며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김두현 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 계신 부모와 가족을 위한 지원도 거른 적 없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들는데 거기다 더해서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그 학비도 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김지현 씨는 북한에서 살 때도 이 정도로 몸과 마음이 고생해본 적은 없었을 만큼 힘들었지만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사는 동안 사실 북한에서보다 더 고생을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북한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드디어 끝냈고 두 사람 다 건강하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그동안 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30대 탈북민 부부인 김두현 씨와 김지현 씨는 각각 정치학과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꾸준히 이어왔던 공부였지만 미국에서 마친 학업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다른 이유는 응원과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가족 모두 성탄절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쓰며 여느 때와 다른 여유 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이 단체의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2008년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30대 탈북민 조진애 씨는 타주에서 생활을 접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한 지도 벌써 4년. 그동안 대학가와 교회 등에서 북한 인권 강의를 이어왔다는 조 씨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2년 전 선교사 파송을 받은 조 씨는 미주 지역 선교사에서 지역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 올해의 의미가 깊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빚을 진 자죠. 왜냐하면 부족한 저희 가족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살려주셔서 미국까지 데려오신 우리 윤현 목사님, 제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탈북자로서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북한이 열리면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고요.
연말을 앞두고 조지아주에 남은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조진애 씨는 미국에 난민으로 온 지 10년이 넘었다며 소감을 나눕니다.
21살에 제가 미국 땅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34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 DC를 이사 와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고 지나가다 가도 옛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런 걸 보고 터가 닦였다라고 얘기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장소들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문득문득 미국 처음 와서 힘들게 정착하면서 일하면서 지나갔던 것들 신기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쳐다보던 곳곳들이 이제는 추억 있는 곳이 되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전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 말 미 서부에 정착한 20대 탈북민 청년은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1년 10개월 기다림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탈북한 이 청년은 VOA에 미국의 연말 풍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 꿈만 같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미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고 이를 위해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평양 요리사 출신 탈북민 박명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대한 원래 이코노믹이니까 회사들에서 나와서 대학들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했다 그러더라고. 어제가 애 생일이었는데 애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 말 들으니까 모든 게 다 내리라고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잘 크니까 고맙다고.
미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된다는 박명남 씨는 올해 특별한 송년 행사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의 초청으로 오랜만에 탈북민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호텔도 살고 또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주니까 그때 한번 얼굴을 보는 거죠. 그때는 만나야 뭘 하려고 어떻게 지냈는지 애들은 어떻게 컸는지 이거 저거 얘기 나누면 반갑지 뭐 친척 있어요 뭐 형제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 반갑지.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이끄는 민간단체 재미 탈북자 지원단체는 지난 18일 연례 행사인 탈북민 송년회 밤을 열어 1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날 초대된 탈북민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모임이 지금까지 행사 중 가장 특별하고 고마웠다고 소감을 밝힙니다. 행사를 마련한 한인 변호사 로베르토 홍 씨가 그간 암투병으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마련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0년이 넘었죠. 매해 이렇게 연말이면 이런 식사 자리도 만들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비용이 비싸잖아요. 한번 그런 데 가려면 뭐 애들남 데리고 가려면 뭐 장난 아닌데 그거 항상 저지게 해주시고 누구네 집에 무슨 있으면 항상 그렇게.
갑작스런 투병 소식에 놀랐고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민들을 챙기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군면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 경제도 안 좋지 뭐 코로나도 있지 이것저것 이제 자기 몸 특히 건강에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좀 탈북자를 조금 미안하고 좀 감동 많이 받는 거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제임스 일리 씨도 행사에 초대를 받고 온정을 느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사람 아주 수상하고요. 뭐 역시 무슨 뭐 이런 뭐 옷차림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쓴 사람이야. 뭐 한 10년도 남았는 차 그냥 덜덜덜 끌고 다니고 그냥 바지도 뭐 집에서 잠옷 바지인지. 뭐 죽은 바지인지 뭐 그런 바지 입고 다니고 아 사람이 어쨌든 너무 텁텁하고 너무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완전 반쪽이 됐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집에 다 끝나서 낫대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북한 사람들 보고 싶어서 이거 연말 모임 하자 해서 뭐 이렇게 기념품들 그다음에 뭐 선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 눈물 나. 9개월 동안, 자기 말로는 9개월 동안 일 못했대요. 그 속에서 우유도 먹고 싶다고 돈 들여서 식당 예약했지, 선물들, 뭐, 기념품들 이런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왔다고 또 무슨 뭐 100불씩, 200불씩 또 집어주지.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변호사의 암투병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한결같은 그의 관심과 애정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지난해 VOA의 TV 프로그램 나의 아메리카 2편에 나누면 채워지는 것들에 출연해 한인사회와 탈북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인 홍 씨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를 이끌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민 망명 문제, 탈북민 사업 강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느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북한에 둔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낸 상황에서 불경기를 타지 않는 전기기술자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제임스 리 씨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희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뭐 친척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북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았다가 기회라도 열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브로커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형의 안부를 묻지 못해 답답하다는 리 씨는 가족과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특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12월 24일 미국에서 반흑인 비밀단체 쿠클럭스 클랜, 이른바 KKK단이 결성됩니다. 노예제도를 두고 북부 연방과 남부 연합이 처절하게 싸운 남북전쟁이 끝난 후 KKK가 생긴 것입니다.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얼마 안 돼 젊은 전직 남부 연합군 6명이 테네시주 플라스키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은 테네시주 출신의 남부연합기병대 중장 출신 네이슨 포레스트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를 불리게 됩니다. KKK단은 전직 남부군 사령관이나 병사, 남부연합정치인들로 조직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혼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며 테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KKK의 처음 주된 공격 대상은 흑인들이었지만 백인이라도 흑인들을 도우면 공격 대상이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동성애자, 이민자 등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1980년 12월 24일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마오쩌둥의 미망인 장칭에게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흔히 줄여서 문화혁명 또는 문혁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혁명은 1966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주창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추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폐쇄적인 공산국가였던 데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속출하던 사회 분위기상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은 1980년 12월 24일 사형 선고를 받고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